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SBS 낮 종합 뉴스입니다. 모래먼지가 전국을 덮었습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가운데 황사는 내일까지 계속돼 대기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각각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뒀던 연준 파월 의장이 현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상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먼지 농도가 올라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도 이어지는데 자세한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모래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특히 수치가 높은 강원과 경북에는 현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충청이 나쁨 수준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았습니다. 탁한 공기에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도 모래먼지가 영향을 주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많이 옅어졌지만 서쪽 일부는 시야가 답답한데요.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안개와 먼지로 뿌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는 포근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 2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한층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더 따뜻하겠고요. 먼지도 점차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반짝 쌀쌀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민주당 출신인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아침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또 정무특임장관을 신설해서 김정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총선 참패 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민주당 출신인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대통령실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의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 출신 인사로 박 전 장관은 민주당에서 4선 의원과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양 전 원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정무특임장관을 신설해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부인했습니다. 김 공동대표 역시 보도 직후 금시 초문이라며 대통령실이 협치를 하려면 야당과 협의해야지 언론에 먼저 띄우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일각에선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세 사람의 인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지난 2021년 강원도 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KH그룹 소속 6개 사가 입찰 담합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KH그룹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평창군 일대에 조성한 복합관광리조트 알펜시아. 2020년 이후 강원도 개발공사는 자산 매각을 위해 공개 경쟁 입찰을 4차례나 실시했지만 유찰됐고 2차례 진행한 수의 계약도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5차 입찰을 앞두고 KH그룹 소속 6개 사에 입찰 담합이 있었던 걸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예정 가격이 1차 입찰 때보다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그룹의 계열사 KH필룩스는 낙찰 예정자가 되기로 하고 KH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알펜시아 인수가 본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KH강원개발과 KH리츠를 각각 세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 KH전자와 IHQ는 이들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찰에 가담했습니다. 들러리인 리츠가 먼저 투철한 후 결과를 강원개발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고 이를 참고한 강원개발이 최종 낙찰자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담합 과정과 세부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해 담합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자산 매각 입찰의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SBS 정연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는 전세 보증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에만 떼인 전세 보증금을 보증금이 작년보다 80%나 늘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 원, 사고 건수는 6,5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에 7,973억 원보다 80% 늘었는데 액수로는 6,381억 원 늘어난 겁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허그가 올해 1분기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인 대위 변제액은 8,842억 원, 대위 변제 건수는 4,020건입니다. 대신 물어준 돈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는데 지난해 1분기 대위 변제액인 5,865억 원보다 2,977억 원 늘었습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허그의 적자폭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 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년 전보다 6.8% 낮고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2년 전보다 16.9% 낮습니다. 허그는 대위 변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붙여 돈을 회수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에서 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 단위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서 위장 전입이나 이혼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부정청약자에 대해서 당첨 자격을 박탈하고 아파트 환수 조치 등을 내리면서 부정청약 건수는 매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자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 사는 A씨는 본인만 서울의 오피스텔에 사는 것처럼 위장 전입했습니다. 이후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청약으로 당첨된 사례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부정청약 사례가 모두 142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두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위장 이혼한 사례도 7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시행사가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은 다음 해당 주택을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시켜 불법 공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 형사 처벌 건수가 21년 558건에서 22년 551건, 23년 184건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한 주택을 환수하고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SBS 제시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속 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 3,515억 원 늘어난 9,864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3,148억 원이었던 상속 증여세 체납액은 지난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체납 한 건당 체납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전년 7,6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 첫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후반 49분 이영준의 결승골로 아랍에미리트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는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으로 치러지는데 최종 3위 안에 들어야 본선 직행 티켓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승점 3점을 챙긴 대표팀은 중국의 1대0 승리를 거둔 일본과 공동 1위에 자리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19일 중국과 2차전을, 22일 일본과 3차전을 치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현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힘을 실었던 모습에서 물러선 듯한 발언인데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올해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부분을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한 달 전까지 자신들의 기대치에 맞게 통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올해 들어서 석 달 연속 전문가들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입장을 바꾼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물가 상황이 유지된다면 현재 금리를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입장을 냈던 것에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다시 고삐를 죄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달러화도 그만큼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내려오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와 금융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재는 미국 달러와 강세뿐 아니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변국의 엔화와 위안화 약세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3%로 예상했는데 석 달 전 전망과 같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세 등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IMF는 내년 성장률도 3.2%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1.5%에서 올 1월 2.1%로 이번에 다시 2.7%로 0.6%포인트씩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와 내년 모두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월 전망과 같았습니다. IMF 전망치 2.3%는 정부나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소폭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해 5.2%, 올해 4.6%, 내년 4.1%로 계속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세계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이라며 3.2%를 예측한 IMF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IMF도 에너지 가격이 15% 상승하면 물가가 0.7% 올라간다며 중동발 긴장 고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를 직접 공격한 이란에 대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제사회의 자제 분위기를 고려해서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확전을 원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재반격에 나설 경우 고통스러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27개국 외교장관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이란의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 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측이 공사 비용을 부풀렸고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을 인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먼저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감사는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기 위한 보존 처리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내일부터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또 궁궐 담장 일대에서 스프레이 낙서로 인한 2차 보존 처리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시황입니다. 오후 2시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78포인트 오른 2611.4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판 화장품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기 유틸리티와 다각화된 통신 서비스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18포인트 오른 841.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도, 습도는 35%입니다. SBS 낮종합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